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설교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게 기독교의 본래 목적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하는 일이 사회 안정, 복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 문제,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고 그 범위를 넘지 않게 되면 이론적으로 기독교와 사회사상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이유도 없고 서로 충돌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영적인 측면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영적인 걸 주로 이야기하는데 인간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와 안 들어간 국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데도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완전히 개조가 돼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사회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로 영적인 것을 다루지만 인간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사회사상, 공산주의 같은 사상도 사회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그것을 선전하고 기독교를 곡해함으로써 기독교의 무리한 간섭과 박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와 양립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반기독교의 갈등이 기독교가 들어간 사회에서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반대로 공산주의가 들어간 사회에도 반드시 그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사회 제도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좋은 말일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중세시대 봉건제도 아래에 있었고 지금도 같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체제 아래서도 기독교는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제도와 하나가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봉건제도 아래에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 봉건제도와 하나가 된 적이 없었고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비판하면서 왜냐하면 기독교랑 같이 맞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존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100% 전적으로 시인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결함과 단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투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천국이 임하는 것을 고대하면서 이 불안한 사회에도 사회제도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불안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초월해서 힘이 닿는 대로 이 사회를 기독교화하기 위해 복음화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하에 된다고 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구현한 정치제도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큰 자유를 주고 종교를 어떤 것을 선택해도 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 체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이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머리를 써서 구현할 수 있는 인간 면에서 최상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제 중에서 인간의 양심이 기준으로 보면 가장 좋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과 계급보다도 노동자와 농민 편에 있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들어보면 이것은 자본가를 위하기보다는 핍박받는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도와주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부자는 하늘의 왕궁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시스템이구나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배려해야 한다,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도와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공산주의 시각에서 보면 자본과 계급보다도 노동자와 농민 계급을 위한 시스템이 기독교가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물건을 팔아서 공유하는 일이 일시적으로나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유무상통이라고 하는데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가진 것을 나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공산주의 시각으로 보면 기독교는 정말 공산주의자들과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와 공산주의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노동자와 농민 계급을 해방하는 운동이고 또 공산주의자들은 눈으로 보면 기독교도 돈 많은 사람보다 노동자 계급에서 복음과 해방을 주는 것이지 이 둘이 딱 붙으면 항상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불구 대천의 원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깨닫기 위해 공산주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구 대천의 원수 공산주의자는 뭡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풀 수가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일까요? 한간에 퍼져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 지금부터 70년, 80년 전에 남한과 북한 땅에 퍼져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요약해보면 이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 것, 네 것 없이 누구나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입고 다 같이 잘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공산주의라고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일은 조금에도 넉넉하게 살고 교육은 나라에서 시켜주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병이 나면 치료비도 없이 약값을 받지도 않고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70년, 80년 전에 있던 병이 지금 와서 도진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얘기하는 것은 70년, 80년 전에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 바로 이 시대의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던 공산주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능력껏 일하고 가져가는 것은 필요에 따라 가져가라. 말도 못하게 좋은 세상입니다. 네 번째는 계급을 타파하고 남녀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45년경이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던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네 가지 사실들이 공산주의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유토피아 개념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토피아 공산주의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개념은 공산주의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토피아 개념을 찾아볼 수 있고 목사님 말씀에 성경에도 구약에도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이런 데 기록 메시아 왕국 신약에서 요한 묵시록 계시록 20장 넘어가면 천년 왕국 이런 게 유토피아라는 것입니다. 또 중세 영국의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서 이런 책도 이런 사상을 지지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성자나 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찬란한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유토피아를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토피아를 지구상에 실현해 보려고 실험해 본 적이 인류 역사상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수도원들이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무상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동생활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고 하는 것이 이런 공동체 생활을 처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게 대천덕신부라는 사람이 하는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것을 하게 되면 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라고 제가 잠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쭉 하면서 참 제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도 많이 눌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마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도 있고 교회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이 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나이가 이제 정년퇴직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있는 것을 보면 저기는 뭐하는 곳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대개 극장 앞에 가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장에는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극장 앞에 서서 한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요. 교회는 사람이 없는데 극장에는 저렇게 사람이 자기 돈을 내가면서 저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길래 저렇게 많은가 해서 제가 영화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참 저로서는 보기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장이 되고 사람이 귀신 되기도 하고 이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애국운동입니다. 어떻게 애국운동을, 저는 대학교 때부터 애국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애국심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친이 애국운동 하시던 분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유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제 저희들 교회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교회도 참사랑교회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 이름도 바꿔서 새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정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일 좋은 것으로 택해서 저희들이 교회도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어주신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때까지 헌신 봉사하고 은퇴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동안 했던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배 되시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제대로 지키며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공산주의, 불천지 원수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는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옹호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